골로새서 18번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2장 2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인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비밀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신자들까지도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알고 그분에 관하여 얼마나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고 있는 작은 상자를 반지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정도가 인식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면 2장 2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는 저희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뭣뭣에 이르러라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뭣뭣이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면 그 결과는 확신에 찬 이해,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련된 의심할 바 없는 이해의 모든 부요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훈련할 필요성.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주님을 접촉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면, 즉 영과 혼과 몸은 복잡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거울에서 당신의 얼굴을 조사해보면 당신의 육신적인 몸이 복잡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간단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영 안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존재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비밀의 비밀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단지 성경의 문자를 읽어서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분을 알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결코 외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이신 그분은 하늘 보좌에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은 속을 열고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과 혼의 모든 부분보다 더 깊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잡하지만 그리스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한 위안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소중히 여겨지고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은 건전해야 하고 감정은 규제되어야 하고 의지는 복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합당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2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는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 예를 들면 교회의 입장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교회의 입장을 알고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매우 미지근하고 교회의 입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을 줄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입장에 관해 확신을 갖게 된 나의 체험을 간증하겠습니다. 우리는 1932년에 나의 고향 치프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 후에 우리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주 예수를 절대적으로 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망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에 대한 그 지도자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했고 소극적인 소문이 우리 주위에 퍼졌습니다. 한때 나를 존경하던 사람들까지도 길에서 나를 보면 더 이상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깊이 염려한 나는 주님께 가서 그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한 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나는 교회 입장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지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46여 년 동안 내가 취한 입장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교회 입장에 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에 나와 가까웠던 일부 동역자들은 교회 입장에 관한 반대에 직면할까 두려워하여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교회 입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2장 2절에서 말한 이해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이들의 확신, 즉 믿음과 지식에서 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미온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입장에 대해 결정을 한 후 나는 상해에서 얼마 동안 네 형제님과 함께 그 혼란기를 보냈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네 형제님, 당신이 주님의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길에 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2장 2절에서 말한 이해에 대한 충만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는 믿음과 지식과 확신과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충만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천사 숭배함으로 돌아서거나 관습들과 규례들과 철학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 관한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충만한 확신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인들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만한 확신이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습들과 규례들과 철학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해 확신에 찬 이해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려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미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면서도 결코 그들 자신을 온전히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부족으로 그들은 회복에 대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주님의 회복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했고 절대적으로 교회 생활을 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복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는 그들이 결코 주님의 회복에 관하여 철저한 훈련을 하지 않고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절대적으로 당신을 위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말을 알고 있고 내가 당신의 회복 안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내가 열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회복을 위하여 다 바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전 존재를 훈련한다면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당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때 갖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 2장 2절에서 바울은 충만한 확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입장을 예로 들어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입장에 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이해에 있어서는 부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입장에 대해 말할 때 그들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부요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입장에 대한 진리에 관하여 온전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갖는다면 우리는 이에 관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에 관하여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가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항상 말할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갖는다면 그분에 관해 말할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이해는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줄 것입니다. 나는 거듭해서 이러한 풍성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훈련함으로 인해서만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연구하지 마십시오.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매 구절마다 때로는 심지어 매 단어에 대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예를 들면 1장 12절에서 바울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분깃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가 왜 빛 가운데서라는 구절을 사용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할 때까지 주님께 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 존재에 이러한 훈련이 요구됩니다. 말씀에 대해 훈련할 때 우리는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장 2절에 마음이 위안을 받는 문제에 대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의 영, 마음,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히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은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헬라 철학을 내포하는 그노시스 교도의 가르침의 영향이 바울 시대의 이방 교회들에 침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룩한 경륜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에 관련되어 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방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참된 근원에 따라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인들아, 너희는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여전히 철학을 필요로 하느냐? 너희는 왜 그노시스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너희는 너희가 믿는 바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너희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확신은 갖고 있지 않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온전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았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 특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 복음서들에서 주님은 왕국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들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한 철학자들의 어떠한 가르침도 주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관념은 너무도 깊고 심오합니다. 철학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높은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훈련한다면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생각을 적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체험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빼앗아가는 이방 철학을 허락한 골로새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격의 충만의 체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또한 신격의 충만의 체현입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그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격의 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의 표현입니다. 신격의 충만이 신격의 표현,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격은 옛 창조인 우주 안에서와 새 창조인 교회 안에서 표현됩니다. 1장 19절과 2장 9절에서 바울은 충만을 묘사하기 위하여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과 모든 표현은 옛 창조 안과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2장 9절에 있는 신격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신성과는 다른 신격을 말합니다. 신격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이 신격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요소들과 대치되는 신격의 충만과 일치됩니다. 1장 19절과 2장 9절에서 우리는 모든 충만의 두 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의하면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기뻐했습니다. 2장 9절에 의하면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입은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가진 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전에는 신격의 충만이 그분 안에 영원한 말씀으로 거했지만 육체로 그 안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사람의 몸을 입은 후 신격의 충만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거하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거합니다.